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죠? 끝났나요? 이번 올림픽 최고의 작품은 영미, 예, 영미입니다. 영미. 참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김영미 씨가 72분입니다. 찾아보니까. 난 영미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어쨌든 참 한국 여성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참 많이 수고했고요.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서 다시 또 평온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인데 서론 빼면 세 번 진행을 했어요. 본론만. 그런데 이제 진도가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보면. 근데 원래 1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는 사실상 큰 문맥에서 2절서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상으로. 여러분 그 오늘 주제를 보면 뜬금없이 낮은 자, 부한 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전혀 좀 안 맞는 듯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전혀 동떨어진 주제일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나? 그걸 우선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두 가지 좀 구분을 합시다. 우선 낮은 형제라고 소개를 했고 또 부한 자로 대비시켰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낮은 쪽에는 형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근데 부한 쪽에는 형제라고 쓰여 있질 않아요. 그냥 부한 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낮은 형제도 자랑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한 자도 자랑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 자랑이 똑같이 수식이 됐는데 이것 또한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이런 거를 유심히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낮은 자는 누굴까? 또 야고보서가 말하는 부한 자는 누굴까? 이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냥 뭐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그것이 메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부한 자, 낮은 자를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선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해가 돋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네. 뭐 아주 익숙한 그 시적인 표현이죠.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식물계를 비유로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식물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면 이것이 자기의 원래 의도일까 아니면 어디서 빌려온 표현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 시간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짧은 다섯 장에 걸친 책 속에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짧은 책치고는 유난히 구약의 역사적 배경과 표현들이 많이 끌어당겨져 인용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11절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이 내용은 야고보 사도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놀랍게도 구약의 배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던 야고보 사도의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부한자를 설명했고 낮은 자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그 원본이 어떤 책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본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은 자가 누군지 부한자가 누군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원본을 좀 보죠. 띄워주세요.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과 위로를 동시에 선포했던 선지자죠. 근데 오늘 40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의 역사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져 있었어요. 고국 본토를 떠나서 지독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그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를 물려주십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만 놓고 봐도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힌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이제 그 고생의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맞죠?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얻었어요. 징계를 충분히 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질 못하고 몽땅 뽑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가슴 아픈 징계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절.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3절을 잘 보시면 대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대로. 이 대로라는 말은 보통 왕의 길을 얘기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이중적인 암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길은 누가 예비하신 길이죠? 하나님의 대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에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왕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제 그 왕이 오시면 이 울뚝불뚝한 치솟은 험난한 산세와 같은 고역의 역사를 살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평온한 삶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5절을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겠지만은 그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입이랍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들의 꽃과 같으니.
네. 이 6절 어디서 많이 낯익은 표현이 등장을 하네요. 오늘 누가 인용한 구절입니까?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것은 사실상 이제 곧 이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질,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풀려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궁극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의 종말을 풀의 꽃과 같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여러분, 세계를 한 시대 한 때를 쥐락펴락했던 모든 열강들이 어떻게 사라지나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다 수백 년을 시대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용되고는 용도 폐기가 됩니다. 열을 붉을 꽃이 없듯이 다 사라졌어요. 자, 이 이사야서 40장은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본문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낮은 자는 누구고 부한 자는 누굽니까? 낮은 자는 지금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 던져져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받고 있는, 고통 속에 던져져 있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길고 먼 험한 삶 가운데 짓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성경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낮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던가요? 형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실상은 사실상 보기에는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달라요.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높아지는 건 뭐고 자랑하라는 건 뭘까요? 뭘 자랑하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높아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아까 우리 4절에서 왕의 대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로로 누가 오신다고요? 구원자가 오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음부의 권세와 같은 지독한 고난 속에 희망 없이 던져져 있었어요. 그들을 누가 높인다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이신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몸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분의 높아지심 때문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묶이고 붙들려서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함께 생명을 얻고 높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높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올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높인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을 자랑하라는 말은 히브리 개념에 세 가지 표현이 동의어로 쓰여지는데 기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든 그분께 우리의 기쁨이 꽂히면 가지고 있는 것과 빈털터리의 개념이 무의미하게 돼요. 이걸 넘어서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각이 바뀐다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우리 흔히 하는 수식어처럼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꽂히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빈털터리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이 경계선이 사실 별거 아닌 게 우리 인식 속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낮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 낮은 자라는 말은 이런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님, 정말 주님밖에는 답이 없군요. 정말 주님밖에는 반석이 될 뿐이 없군요. 이 고백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야 터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고국 땅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메타포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가 무너져 있었어요. 안식일은 원래 날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무한대의 욕망과 끝모를 탐욕이 안식일을 깨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지켜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해요. 많은 규율들을 만들어서. 그런데 밑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동원해서, 종들을 동원해서 돈의 논리로 종들을 일을 시키고 땅을 갈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안식이 사라지니까 점점 팍팍해지고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노동양의 시간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건 꼭 1등을 해요. 그 OECD는 왜 가입을 해가지고 안 좋은 건 전부 1등을 해요. 그런데 땅이 쉬지를 못한다는 건 누가 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이 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안식이 깨지고 안식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길고 먼 여정은 이 참된 안식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땅을 쉬질 못하게 만드니까 인간이 쉬질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부작용으로 무한 경쟁이 되고 끝모를 탐욕이 일어나고 욕망과 쟁취와 탈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보실 때 걱정이 됐죠. 아하,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키워가지고 쳐들어가기 위해서 몽땅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원 없이 일하게 됐어요. 원 없이. 이런 더러운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수고를 해서 자기가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노래 할 수 있어요? 시온의 노래는 누구를 향한 노래이어야만 합니까? 야훼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어야만 하는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 부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강변에 앉아서. 그런데 이 강변이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시편에 보면 이게 관사에 따라서 이 강이 다른 강이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강이 아니라 관계수로예요. 그 태양이 지글거리는 언제나 건조하고 간조한 땅에 물이 없어요, 이 땅은. 그러니까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끌려와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편만큼 눈물겨운 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뼛속 깊이 DNA가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대신 그렇게 쉬지 못하던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나요? 70년 동안 안식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방식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안 지킨 역사만큼 하나님이 다 계산해가지고 70년을 그 땅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만큼 성경에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큰 주제요. 인간의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결국 이 땅의 혼란도 사람에게 쉼이 없어서 그래요.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악기를 걸어놓고 거기서 웁니다. 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좌절한 고백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부한자라고 명칭된 이분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총칭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시대의 절대국가였어요. 아수르, 로마, 항상 성경에 이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이 나라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통치를 움켜쥐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삼는 삶의 방식과 사고 가치를 갖고 있는 총칭이 바벨론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이게 영원할 것 같고 나를 안위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뭡니까? 자랑이잖아요. 명예가 자랑이고 높음이 자랑이고 많은 분량이 자랑이잖아요. 왜 교회가 그런 걸 흉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돼 있어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럼 여기서 자랑은 이게 뭐예요? 진짜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자랑은 하나의 말놀이예요. 이건 언어유희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걸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의 풀 같고 풀의 꽃처럼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4절입니다. 4절을 잘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도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윤리성, 도덕성을 물론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초가에 사나 궁궐에 사나 상관없이 오직 주만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며 주만이 해결이시며 주만이 주제가 되시며 주만이 왕이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낮아진 자. 그러니까 여기 낮다 부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난합니까? 주님,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는 시도와 의도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부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언제나 근본적으로 물었던 것뿐이지.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에요. 오늘 부하다 낫다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그분으로 충분한가라는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2절서부터 쭉 설명해 내려오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낮음과 부함 속에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요. 이 길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누굴 기쁘게 하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이 시험이 우리를 검증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풀무의 역사에 짓눌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그분으로만 인생의 답을 찾는 소위 필이 꽂혔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저 거품 같은 것이구나. 이런 이 바벨론의 날씨와 일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지글거리는 태양, 항상 부는 뜨거운 바람, 태양과 바람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 다 말려버립니다. 그걸 1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 모양이라는 말은 세모적 표현인데 얼굴을 얘기하는 게 얼굴. 다 말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굴은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외적인 현장이 아닙니까? 그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야고보 사도가 의도하는 종말론적 대변혁의 암시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서 히브리 노예들처럼 비천하고 낮고 항상 억압되고 초라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날 D-Day가 오면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지고 대변혁의 종말론적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길까지 우리에겐 수많은 시험, 여러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장애들을 일시에 제거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진다든지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우리 지난주 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잊었죠. 아, 지난주 참 제가 오버 안 했군요. 예. 그 후이라는 개념은 열을 달랬는데 열둘, 열다섯을 준다는 분한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렬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갖고 계신가 하면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분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이 험로를 걸어갈 인생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원하네 너는 이
서신 채로 기도합니다.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광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 곧 예비하신 길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붙들려 인내를 가지고 이 길을 걷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항상 낮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건도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늘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경랑의 역사 속에서도 들으시고 높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